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오늘 보니까 레위기서 벌써 37번째 시간을 맞이하네요. 24장 18절 1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인데 18절 19절을 보면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생명 구원함에 있어서 또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18절 19절에서 이 짐승을 죽였을 경우에 이 보상 규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재산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의 정신이 전제된 것이지 뭐 죽였으니까 갚는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재산권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축적이나 치부가 목적으로 이 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가난한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 단락은 등벌법에 대한 규례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분명히 드러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중에서라도 공의의 원칙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는 최후의 심판 때 마침내 완성되게 될 겁니다. 보세요. 한편 상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은 상대방에게 어떤 타격을 주었을 때 그 상처가 나지 않겠어요? 그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또 파상이라고 하는 것도 신체상의 어떤 외상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상의 대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갚아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보고요. 이러한 동벌법,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심은 이웃을 상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혹 일어나는 상에 있어서도 보복적인 차원에서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남의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자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 규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강조점이지 피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피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피해를 입힌다.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시행 여부로 백성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법칙과 예수의 교훈은 서로 배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시대로 가면서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가보시죠.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외국인들은 순수한 이방인 또는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산,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문화, 종교, 풍습 등에 동화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그분의 심판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관계없이 절대적인 공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뭐 누구는 좀 이렇게 하고 누구는 뭐 깎아내리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불의에는 그 불의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의에는 그 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진리의 잣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주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자격과 관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호 아니겠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24장 마지막 절이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돌로 쳤더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자와 같이 여호와 신앙으로 뭉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이처럼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이 채택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공개적이고도 공통적인 사형 집행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같은 악의 재발을 방지코자 했기 때문이고, 또한 공동체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는 그것을 저해하는 악의 요소는 그 공동체로부터 단호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 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말을 들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함에 대한 어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저주한 자에 대한 형벌은 잔혹하고 꺼려지는 일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당시 백성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과의 신실하신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는 은혜의 빛이 비추어 새로운 결단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다가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늘 삶 가운데서 간직해야 됐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24장을 정리하고 찬양 함께 하신 다음에 25장, 레위기 25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주 하나님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 말씀 함께 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께서 시내산은 홍해 북쪽에 돌출한 시내 반도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이 산은 에벨 무사, 즉 모세의 산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호렙산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넓게는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비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그러한 장소적인 면에서도 크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큰 역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편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요. 가나안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주기로 한 땅 이런 것보다도 언약과 구속의 약속의 의미를 내표한 그런 뜻에서 언약의 땅이고 가나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은 땅의 안식에 대한 명령인데 여러분 땅에 안식하는 건 몇 년마다이죠? 6년이 지난 7년째, 그러니까 6년째 가을 곧 종교력으로 본다면 7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가을까지 1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7년째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안식년의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땅의 쉼을 통해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력 곧 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식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한편 유대 전승에 따른 안식년 계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시기는 여호수아 통치 제8년째인데 이때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7년째를 첫 안식년으로 삼고 50년째를 첫 희년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러한 규례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밭과 포도원, 이것은 단순히 밭에서 나는 곡물과 포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곡식 그리고 과일 그 열매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 따라서 포도원을 다스려라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잘 관리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을 다스린다는 것은 포도의 수확을 위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은혜 가운데 또 누리고 또 전파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명령을 여기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안식년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안식년 규례는 가나안 입성과 동시에 지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완성된 입성 8년째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부터 매 7년마다 지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이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인하여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그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년의 목적이 결코 땅의 휴식을 통해서 재생산을 뭐 이렇게 할 그런 물질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 보다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물에 스스로 난 것 그랬습니다. 즉 지난해 추수 때 알곡이 땅에 떨어져 안식년의 기간에 자연적으로 자란 곡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언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 거두지 말라고 요청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출들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특히 고아나 과부, 객이나 이방인 등 의지처가 없는 자나 또 가난한 자를 위한 식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정신,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또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을 여기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함께 세상을 향하여 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에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단락은 안식년의 소출의 용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한편 안식년의 소출이라 이것은요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는 땅의 모든 수확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의 소출을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리고 짐승들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단락의 육축은 짐승이 큰 네 발 가진 짐승을 가리키는 말로서 처음에는 집짐승이 그런 것들이었지만 들짐승의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을 일컫는 말로 변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을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 땅에 거하는 들짐승에게조차도 안식년의 기쁨을 더불어 누리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제정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임한 안식년은 후일 메시아 왕국의 평화와 기쁨을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또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